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주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어놓고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못되게 또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엉터리 된 그런 삶을 내 스스로 청산하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라는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너무 자주 엉터리로 나가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상태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그 좀 잘못된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상태를 정작 나 자신은 수시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태의 어떤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항상 나는 이만하면 됐겠다는 이러한 그 생각에 머물 때도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나약해서 고치지를 못하는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도 아예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되어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 뭐가 심각한 문제냐 이걸 아예 보지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고 더 심각한 그러한 잘못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됨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두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께 만약에 없다면은 어떤 쪽으로 나가냐면은 결국은 나는 꽤 괜찮은 그러한 그 신자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이 그래도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그 착각을 가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속에 인간관계가 좀 무난하고 또 타인에게 욕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이 아니라면은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한 그 착각을 가지게 될 염려가 사실 농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시로 좀 문제 있는 그러한 존재, 저나 여러분들 진짜 어떤 크나큰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존재를 제가 뭐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를 파헤치면서 진짜 우리가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문제를 보지를 못하고 나의 그 심각성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저나 여러분께 예수님은 절대로 실제적인 분으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내 심각성을 보지를 못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 내 문제를 보지를 못하면서 예수를 말하는 것, 그건 몽땅 다 추상적인 존재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지 간에 추상적인 존재로 전락돼 버렸다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실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뿐이지 실제로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 그 예수님이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도통 보이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에만 빙빙 돌고 도는 그러한 추상적인 존재, 이러한 것 예수는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신앙이라고 봐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어떠한 교회들은 교인들의 문제를 드러내주지를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에 좀 보탬이 된다 싶으면은 꽤 괜찮은 신자로 이렇게 죽게 세우면서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헌금 좀 하고 또 주일 뭐 잘 나오고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은 문제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그만 죽게 세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사자 역시도 아, 나는 별 문제 없는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이렇게 괜찮은 그러한 존재를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단지 십자가 나를 천국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든 십자가든 몽땅 다 추상적으로 끝나버리는 이것이 많은 교인들의 심각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이 없다. 천국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지독히도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세상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 이러한 상태에서 천국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실제적으로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실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적이 없고 심판주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신자답게 살아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왕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심판주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나의 왕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말입니다. 왕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서 길하면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여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여러분 일컬으신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과연 왕 앞에서 왕을 모시고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 심판주 앞에 내가 머물러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심판주로 가면서도 마치 심판주를 깔보는 것처럼 뭐 심판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고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왕이니 심판이 창조주니 이렇게 일컬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상태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자기의 그런 심각성, 자기의 문제를 깊이 있게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되 예수의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안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지만은 사실상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 그러한 위험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문제를 깊이 깨달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내어 비치면서 말씀은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무슨 큰 소리 치는가? 그러면서 뭐 자기를 괜찮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한 말을 제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깊이 진짜 철저하게 나의 악함과 나의 문제의 심각성, 나의 신앙의 상태 이걸 깊이 좀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그러한 분으로 추상적인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 십자가 다가오게 되고 머물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든 뭐로 오셨든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간에 난 그냥 뭐 예수 믿어주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막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와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제사장 얘기.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추상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믿어주고 있고 생각으로 감사해 주는 것. 이게 전부일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문제의 실질적인 분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꼭 나에게 실제 필요한 분. 막 생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분. 꼭 존재를 해야 되는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만 살아있는 그런 예수란 존재에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실제 생활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간섭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예수가 되어져야만이 그게 신앙이라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찾아보기 전에는 감히 우리가 신앙이란 말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이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노동자가 막 데모를 한다 그래갈 때에 그 데모하는 항상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는 그 데모하는 노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대표죠. 전에 대구에 그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모임이 결성되었죠. 뭐 지하철 참사, 무슨 대책위 같은 무슨 길긴 길던데 그 모임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대표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때 그 대표 역시 사고를 당한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가 대표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한다면 역시 죄인 된 우리와 같아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 된 우리에게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보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인간의 대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 우리 형편을 잘 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처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인간들인가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 대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나를 떳떳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뭔가 떳떳한 그런 신자가 돼보겠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날 도우시느냐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자로서 우리를 돕기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7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래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한 기도란 얘기죠. 그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다면은 여러분이 뭔가 잘한 게 있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보탠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그 무엇도 보탤 수 없는 지게 영역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이걸 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했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으로 뭘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면은 그건 예수님의 구원을요 내가 보답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낮은 것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합시다. 날 구하기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뭘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보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일은 야, 날 구하려고 죽었구나 뭐 죽을 때까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바 은혜, 예수 덕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증거하고 높이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은 뭐 채찍으로 맞고 가시에 뭐 면류관 쓰고 하면서 육체 어떤 고통을 받는 거, 이걸 주님의 고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인의 자리로 하나님이시면서 그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또 홍수에 떠내려가는 시체다. 이렇게 봐보십시다. 홍수가 나면은 온 천지가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에는 별게 다 떠내가잖아요. 근데 내가 죽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 흙탕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이제 하늘에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계획을 실천하기에 뛰어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느냐? 흙탕물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뛰어들 필요가 없이 그냥 구원 받으라 이렇게 말 한마디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말로만 가지고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왜 직접 오시고 그것도 흙탕물 속에 뛰어드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될 것인데 왜 고난의 자리까지, 왜 죄 있는 우리 자리까지 꼭 낮아지시하면 되냐 그 말이죠.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번 짐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는 것,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있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버린 채 하나님이 말씀과 우리를 구원시켜버렸다. 그럼 뭐가 무너집니까? 결국은 하나님 법 자체가 무너져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의 자리로 주님을 뜨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집오님이 심판을 받았구나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의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순종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은 사실 교리적인 그 색깔이 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쓴 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산데 불구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에 처해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의 얘기가 왜 필요한가? 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고난받은 거 당연히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이겠느냐? 그럼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죠. 신자로서 힘든 것은 열심히 신앙 가지고 살아도 불구하고 신앙의 보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사람은 마치내 신앙생활이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 힘든 점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똑같을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고난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뛰어든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나와의 그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에 참여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서 나를 세우시고 그런 나를 불쌍한 영혼들에게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참여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궁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구원할 백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문제에 매달린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참여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린 채 내 문제에만, 항상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될 때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고난을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열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이 없는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분명히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열매 맺는 그 일로 부르지를 아니했습니다. 절대 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열매 맺는 일에 우리를 그냥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간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순종해 나가는 그런 길로 갈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일에 거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항상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지의 사람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항복한 그러한 신자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고난과 순종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땅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잇고 있는 재상이란 사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신자의 고난은 괜한 고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그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고난의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고난받아라는 것도 아니고 고생이 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고난의 의미가 뭐냐, 왜 신자이면서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펴지는 것이 없고 그저 고생이고 힘든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그 답을 주님을 바라오면 자동적으로 답이 내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답을 못 찾는 건 자꾸 내 문제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 항상 그런 답,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 찾기 때문에 절대 내 문제 답을 찾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다, 내 욕심, 내 소원은 다 없애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답은 분명히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 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바라보기 힘쓰시고 우리의 문제, 나의 상태에 참 심각함, 그걸 깨달으면서 이런 내가 예수님이 없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고 행편이 핀다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은 가운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참 내가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래가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힘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항상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게 하시옵시고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가운데에서 참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에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